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의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어둠 가운데 있다가 어둠 가운데로 돌아온 사람 없게 하시고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재상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일반적인 재상 직무에 종사하지도 않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들이 누렸던 특권을 행사하거나 특권을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 지도들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보다는 광야에 거주했고 재상이 입는 옷을 입기보다는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친 재물의 일부분을 먹고 살기보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제사를 집례하는 방식보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방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단아처럼 여겨졌지만 도리어 많은 백성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요한이 베푸는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백성들의 섬김과 존경을 음식으로 삼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고 이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자를 파송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 공세를 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물었던 질문은 세 가지 질문이었죠. 내가 누구냐? 혹시 엘리야냐? 그렇지 않으면 과연 성경이 말한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을 했고 자신에 대해서 그럼에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종교 지도자에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역할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자신은 무대에 나서지 않고 그저 무대 뒤에 숨어서 목소리만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와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소리를 감당했던 세례요한이 어느 날, 그 이튿날 자신에게 나온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지목하여 메시아를 소개한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먼저 소개할 때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이튿날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타나는가? 35절 그리고 43절에도 연속해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이 일이 그 이튿날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러면 그 당일날, 그 첫째 날, 그때는 어떤 사건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대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제3일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35절 이하에서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4일째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루가 지난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제4일째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도 살펴보게 될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즉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은 제5일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6일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이처럼 이튿날 이런 말을 왜 계속해서 사용하는가?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어떤 창조 사역을 했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을 마치 창세기 1장의 내용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해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시고 또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이 사건을 새로운 창조사역으로 이해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구성해 갈 때도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은 이런 내용을 따라서 이런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튿날 세례요한에게 나온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무엇이라고 증거했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전생애를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방문했지요. 그때 이미 태중에 세례요한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 뛰어났다라고 사도 누가가 증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은 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어릴 때부터 탁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례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딱 눈으로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다라고 깨달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과 33절을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로 친인척 지간이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함께 혈연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서로 내통하면서 왕래하면서 살았던 것이 분명하고 어릴 때 함께 자라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성경은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다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되는가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뜻으로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오리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때까지는 몰랐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났지만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죠? 누가복음에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말씀도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계시도 깨달을 수 없는 보편적인 인간과 동일한 제약, 제한성을 갖고 있었던 한 인물에 불과했다. 그래서 결국 그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범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어떻게 자신에게 나오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는가?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계시하셨죠.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물거든 그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라고 계시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서는 어떤 복음이 공관복음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이 공관복음서죠. 근데 공관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시면 자기 위에 비둘기처럼 성인께서 임하시는 것을 본 목격한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진술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임하시던 것을 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유독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누가 봤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도 목격했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세례 요한이 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목격하고서 이튿날 자신에게 나온 예수를 가리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 하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때는 유월절이 가까웠던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뢰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양과 염소 같은 희생제물을 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죠. 이런 상황에서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나온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요한의 그런 외침을 듣고 과연 유대인들이 아, 바로 저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제도에 능통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과연 그러면 그 내용들을 금방 알아챘겠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심지어 3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자 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세례요한의 증언을 보자마자 듣자마자 이 증언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증언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증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말은 하나의 비유죠. 정말 예수님이 양은 아니잖아요. 이 말은 비유인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자 아침 일찍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윽고 모리아산에 이르게 되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붙잡아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제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한 사건 창세기 22장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스토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받지도 않으실 것인데 왜 받지도 않으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계시죠? 수양으로 예표되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을 살리는 죽음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 의하면 번제를 드리는 자가 번제물에 손을 얹게 되죠.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번제물은 우리를 대신하는 대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번제물의 죽음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죽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런 죽음을 죽을 수 있는가? 이삭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기를 살리기 위한 죽음을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정말로 죽임을 당했더라면 그는 그냥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무의미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인으로서 그냥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제지하시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예비하신 숫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인간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는 죽음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갑자기 지하철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을 구해내고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줌으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이 죽음을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만 바로 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있게 될 것을 미리 알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세례요한의 외침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삭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지고 할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만물의 초태생, 장자들, 모든 생물의 처음 난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짐승의 초태생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 이런 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는 이런 일로 죽임을 당했던 짐승의 수가 과연 몇 마리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숫자를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한정적으로 인간의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죄가 실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증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오셨다고 말해요. 보고도 지나쳐 오신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구약시대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제도의 효력이 일시에 발생되도록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들 구약 율법에 신명기법에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태복수법이 뭐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된다 하는 바로 그 내용이 동태복수법이죠. 어떤 분들은 이 동태복수법을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만큼 갚아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단순히 그냥 자신이 입은 피해만큼 똑같이 되갚아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의 표현입니다. 결국은 이 동태복수법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누가 상하면 그 상함의 문제를 그냥 둬서는 안 되고 그 상함의 문제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되어야 된다. 어떤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은 인간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먼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범죄한 당사자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다른 길이 뭐냐면 대속제도라는 것이죠. 제가 죄를 범했으면 제가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내 대신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이 대속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제도를 통해서 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동태복수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지만 대속제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범죄한 그 영혼이 죽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고 혹은 제가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짐승 몇 마리가 죽임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물질, 그다음에 잃어버린 명예, 뭐 이런 것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상세가 되려면 상세될 만한 값이 지불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는 사실은 짐승이 죽임당한다고 해서 상쇄될 만한 대가가 지불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을 죽인 사형죄는 어떻게 처벌을 하지요? 그 사람을 죽이는 사형제도로 보통 그 사람이 지은 그 살인죄의 죄값을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도덕적 의식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회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가 하면 보상금을 줘가지고 사람이 죽은 그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한테 한 10억을 주면 먹고 떨어지겠습니까? 그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나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인간의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기에 이런 사실을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요. 그 한 몸을 예비하신데 바로 그 한 몸이 누구의 몸을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죽는 방식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다는 이 말은 온 세상이 우선은 죄론에서 더럽혀져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용서가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을 딱 듣고서 당장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있다. 이 사실도 물론 깨달아야 되겠지만 우리를 비롯한 세상은 다 죄론에서 더럽혀져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죄가 자리하지 않고 있는 곳은 영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최순실 사건을 보시면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전반에 걸쳐서 다 로비를 했죠. 그 말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어떤 영역에도 빠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정부에도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온 백성들이 상실감과 우울증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죄 역사는 인류 역사 초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서 인간의 공적이 드러나기도 해요. 학문적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도덕적 수준은 예나 지금이나 형편없습니다. 최순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기보다 어떤 사건에 관심을 가졌죠? 그전에는 여러분들 잘 기억도 안 나시죠? 그죠? 한진해운 사건 아시죠? 조선업계가 어려워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워졌다는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한번 가지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한 회사가 자금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그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가 그 회사의 신용도에 대해서 보증을 써줘야 돼요. 무디스사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A+, A+, W+ 뭐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렇죠? 1년 전에 우리 한국 신용평가회사가, 한 신용평가회사가 해운업계가 1년 후에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죠? 한진해운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거를 들으면 아 이것은 그냥 하나의 경제적인 어떤 현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 죄 문제예요. 왜 그렇죠? 채권을 발행하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사주라면 신용평가를 할 때 점수를 좋게 주는 신용평가사를 택하겠습니까? 점수를 짜게 주는 신용평가사를 택하겠습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용평가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수탁을 받아야, 위탁을 받아야 그 돈으로 먹고 살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 윈윈하는 것입니다. 해운업계는 신용평가를 잘해주는 신용평가사를 택하고 신용평가사는 돈을 많이 주는 회사를 택해가지고 점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한진해운 사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부정, 비리, 이런저런 문제 다 따지고 들어가면 인간의 죄가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상태예요. 인간의 죄성을 견제해야 되는 감사원, 그 다음에 죄를 드러내어 고소하는 검찰이 돈을 받아먹고 사건을 왜곡하는데 누가 누구를 견제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 난국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죄인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보라 쇠상제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에요. 세례요한에게 나아오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아담을 찾은 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이삭 대신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이 소유격 하나님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양인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조건 안에서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3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보고 그가 누구임을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짐승의 새끼는 그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요한 두 분 중에 사역을 먼저 시작한 분은 세례요한이었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요한에서 뭐라고 불려졌는가? 30절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뒤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30절에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말해서 그분은 본래부터 존재했던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요, 만물을 지신 창조주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던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학적인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모든 논리와 이론의 근거와 틀과 전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이 죽었는데 한 번에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셨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죄만 제거하는 분이 아니세요. 무슨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도 요한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2절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래놓고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이런 죄에 시달릴 때 이런저런 부정 비리 사건들 인간관계 왜곡과 뒤틀림들 그 다음에 시기에서 우리를 폄하하는 일들 있지도 않았던 일을 있었다라고 말하는 소문들 내 의도와는 다르게 곡해하는 사람들의 그 왜곡된 이해방식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삶이 고단합니까?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물리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목회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뭐 땅을 파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죄는요 우리의 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부정, 비리, 부패,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업터에서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그런 부정, 비리가 없나요? 미리 다 짜놓고, 각본을 짜놓고 입찰을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우는 사람 이미 내정해놓고 신문에다가 광고하는 일은 없나요? 있잖아요. 세상과 우리는 무관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의 죄와 우리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왠가하면 우리는 세상과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로부터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부담을 갖습니다. 그렇죠? 도덕적 양심이 작동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도덕적 양심은 작동해서 죄를 범하면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양심을 짓누리는 죄책이라는 무거운 짐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 아래에서 살아남으려고 분투하긴 하지만 다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평가절하해서 그 무거운 짐으로 더 벗어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줍자는 자기 의로 양심의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지만 그러나 어떤 시도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조용한 시간 교회당에 혼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쭉 한번 반추하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양심에 너는 죄인이라는 외침의 소리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애써 그 죄는 별거 아니야 라고 치부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한 어떤 선행으로 그 죄값을 아무리 치르려고 해도 양심의 무거움은 조금 더 덜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깊은 폐망에 빠지게 될 것이고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불안감만 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죠? 자기처럼 바라보시죠. 성부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하이델베르 의료원답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성부께서 바라보시는 것이죠. 죄짐에 못 이겨서 지쳐 쓰러질 때라도 그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일이 우리 안에 간단치 않은 문제로 주어지기 때문에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와 믿음으로 나오는 자만 죄사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은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죄사면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죄는 어떤 죄지요? 세상의 죄라 그랬죠, 그죠? 세상의 죄. 이 세상의 죄는 어떤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죄는 내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죄 가운데 내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습관적인 실패,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마음의 양심의 무거움과 죄책감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 뭐냐? 세례요한의 물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3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 제가 지난주일에 세례요한의 물 세례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낸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물 세례를 베푼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물 세례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계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봤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34절을 보시면 내가 보고 그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세례요한의 증언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 내용 살펴봤잖아요. 29절에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지요. 그 증언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나타내리 하심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되지요? 이 말씀은 물세례 사역이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말이지 물세례 사건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수단이 되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직접적인 수단은 뭐냐? 세례 요한의 증거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취할 때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33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그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라라고 계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물세례의 기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물세례를 주어야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증거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죠. 물세례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물로 세례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바라보고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서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증거를 믿는 것인가? 단순히 사도 요한의 증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의 최후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증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죠. 예수님이 행하신 세례는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가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베풀어졌는가? 우리는 이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런 내용이 증거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으로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잔잔한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한가로운 초원에서 논이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장차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또한 승리한 천상교회 성도들로부터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대주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만 피하여 들어가고 양심의 정죄감에 무게에 짓눌려서 도무지 내가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오직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내 양심의 정죄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그분께 다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지고 가는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제거하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런 번역을 해놨어요. 실제로 히브리서를 보시면 예수께서 그분은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짊어지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삭제하고 없애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권세와 죄의 책임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증거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도 증거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시고 죽임 당하신 분으로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어린 양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요한복음에서는 사용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어린 양과 같은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 아르니오니아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굳이 써서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심판주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이 세상의 위정자들, 권세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산아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뭐가 가장 큰 잘못입니까? 인류가 행하는 가장 큰 잘못이 뭘까요? 이런저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잘못이 아닙니다. 가장 큰 잘못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이 세상의 죄라고 말했습니다. 36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자들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의지하라. 우리가 볼 때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과연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인간의 죄 문제로 말미암는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온 국민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정, 부패 문제들은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통해서만 이 세상은 개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분이 정권을 잡으면 좀 더 나아지 않겠는가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신 그분은 앞으로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우리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기회가 남아 있으니 이 기회를 우리는 사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분 계시죠? 아마 그리라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이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분은 그 저런 사실을 정말 믿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허황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신자의 삶을 보십시오. 그런 신자들이 모이는 사회를 보십시오. 청교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루었던 언덕의 도시가 얼마나 깨끗한 도시였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다스렸던 그 제네바의 그 당시에 치안 상태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성경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허황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방법 이외에,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길 이외에, 인간이 도무지 질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무게를 그분께 의탁하는 방법 이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분께만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런 삶을 저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불의와 부패가 판을 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의구심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때가 되매 구속자이신 그분을 심판주로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온 세상의 죄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방법 이외에 인류가 살 수 있는 다른 생존의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고 또 역사 가운데 보내신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참된 소망과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런 죄로도 구원하실 분은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밖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성화시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올바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이런 신자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공평과 정의로 행할 수 있는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어서 죄로 말미암아 상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